주를 찬양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로 듣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죽게 들어와 고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또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십시오.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신 대로요. 주보 뒷면에 있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몇 군데 발췌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필리스타인 블레셋이라는 그 이민족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패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법궤라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실 때에요. 그 한나 그리고 이 여인, 그리고 이름 짓는 이런 면들이 마치 남자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족보에서 여자들이 나오듯이 이것이 뒤에서 이뤄가는 속사정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제가 2절 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명쯤 되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표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7절 제가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11절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였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9절 같이 합니다. 그때의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하기가 참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가봇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아이의 이름입니다. 사무엘 나오듯이요. 이라는 말은 아니부 없을 그 빕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라는 뜻입니다. 가봇이라는 뜻은 이 뜻은 그 무게 무겁다. 그래서 그 뜻을 전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떤 사람 들어올 때, 야, 저 사람 무게가 있네. 권위가 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길라잡이 같이 따라가시면서 지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뒷부분 보시지 말고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좌절과 실패,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한시라도 빨리 이런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요. 이 기록된 거가 무려 3000여 전의 기록입니다. 통일신라 이것도 아니고요. 고조선 시대예요. 그런데 단군 조선시대라고 할 만한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기록이 오늘날에도 이 기록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치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사탄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려 3000여 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 땅이란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400여 년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라는 필리스타인입니다. 바른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해양민족에 침입해서 원래는 그리스에 있다가 크레테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글로 왔다가 여기로 침입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벌린 전투에서 처음 전투에서 4천명이나 죽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우리가 제일 믿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을 갖고 와서 이것이면은 말하자면은 역사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 백성들을 모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점을 발견하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 영험한 법궤가 와가지고요. 오히려 3만 명이나 더 죽어요. 완전히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려 일제 동안에 그저 한 100여 년 전에 40년에 가까운 강점의 기계를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 전쟁이 있었던 다음에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요. 여러분이 지금도 뉴스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던 거가 지금도 계속되는 분쟁의 씨앗이 이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가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 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려고 했던 방식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했는지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고요. 은밀히 숨겨졌던 영적인 문제를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은요. 문제는요. 인생 살아갈 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보려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가, 그 집안이, 그 부부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생긴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날씨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렇지만 날씨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문제가 이렇게 어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차후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문제를 드러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근본 때는 그 원죄와 같은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마치 태극기처럼 그 뭐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로 요것 때문에 이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이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깊이 숨겨진 이런 환경이 아니면은 드러나올 수가 무척 힘든 어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알면은요, 이거는 힘이 있는 한은 고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은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막이고요. 성막은 성막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성막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 밭이 시내산에서 계셨어요. 가까이 오면은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모세가 와서 첫 번째 십계명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직접 해야겠구나.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오시는 것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장막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준비가 하나님이 그냥 안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안 들어오신 이유가요. 맨 먼저 성막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성막은 두 가지 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휘장이고요. 삼겹으로 돼 있어서 밖에 있는 성전 밤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휘장이 있고 막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있어요. 문이. 그 문 외에는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 대해서 양의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지 섣달 날에 우리가 팥죽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모든 우리들도 모르는 종교적인 심성 가운데에 그것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액땜 뿌리듯이 그게 팥죽의 색깔이 짐승의 피 아닙니까?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핵발전소에 가 옆에 있으면은 그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을 받지만요. 우리는 그 에너지가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거기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어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후쿠시마나 히로시마 같은 그런 엄청난 끔찍한 재난과 재앙들이 닥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장막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했을 때에는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에게 직접 맞닥뜨려서 심판과 재난을 가져오지 않도록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몇 겹의 휘장으로 쳐서 성막을 쳐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선결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 그럽니다. 은혜가 내리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함을 받은 동쪽으로 난 삼겹의 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이 그 길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로 당신 자신이 이 성막 사이에서 난 성막문의 성취이고 완성자로 오셨다는 걸 밝히면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무슨 뚱딴지처럼 아니 내가 문이라니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성공에서는 그걸 잘합니다. 왜 이 교회의 문이 빨간 색깔로 문이 칠해져 있습니까? 그 문이 칠해져 있는 이유는 그 문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때에 예수가 피를 뿌려서 그것을 정결케 한 문이라서 들어왔다는 그 상징이고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주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들이 취한 태도와 그들의 조상, 여호수아가 취했던 자세를 먼저 살피면서 엘리의 영적 지도를 받던 그 이스라엘의 경우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지신 길라잡이에 보면 그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그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처음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해서 그들 중 4천명 정도는 충분할 것이라고 여겼던 전투에서 쫓기듯이 패하고 비탈길에서 36명이 전사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모든 계획과 하던 전쟁과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묻고 엿줍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감히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있는 대로 오라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있는 성막 앞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원이 볼일 있으면은 정말로 그런 경우 아니면은 자기 사장을 회장님을 전화해서 회장님 한번 오시겠습니까?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사장을 만나러 갈 때라도 상관에게 이야기하고 비서실을 통하고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오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폐한가닥에 무엇이겠느냐 하고 실로에 가서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실로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오자 했을 때에 이거 이상하다. 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마음에 이상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쑥 지나갔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쑥 지나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우리도 별반 없이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센터 용역업체 직원 부르듯이 그저 내가 돈 몇 푼 주면은 내가 그저 조금 봉사해 주면은 내가 좀 기도해 주면은 마치 불러내듯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빨리 문제를 풀려는 긴급한 일에 마음의 조급한 일에 횡포해서 자신을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신앙까지 갈 거 없어도 여러분 신앙까지 우리가 포장할 거 없이 그저 인격을 조금이라도 갖췄으면은 상식적으로라도요 그런 인간적인 소양에서 갖춰야 할 성숙입니다. 소양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신앙을 붙입니까? 제가 얼마 전 어떤 백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를 보내서 참 이렇게 20몇 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진전이 보이지 않고 성과가 그렇게 너무 보이지 않아서 가족까지 데려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분이 너무 좌절되고 낙담되고 또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마음에 한참 불평을 하니까 그 장로님과 함께 사역을 동역하는 현지인이 그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라도 처음 100년간이 제일 힘든 법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그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서 그러면서 저에게도 자기도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는데 저도 같이 식사하다가 저도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들면서 맞다. 물론 주어진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뭘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알 때예요. 문제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응당해야 할 과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인 동안은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은 문제를 풀고 살고 문제를 풀고 사는 사람은 이 문제 풀면은 저 문제 나오고 기왕 그렇게 문제 풀어 살 바에는 아는 문제가 낫지 모르는 문제 생각보다는 그저 저 사람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뭔지 아니까 그 상대하는 게 더 낫다는 그 뜻입니다. 과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지 못할 때에 문제만 많은 인생이 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36명, 물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4,000명이 죽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사인에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전투에서 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투에서요. 당장 그것을 딱 보면서 뭘 보는가 하면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 사소한 것 하나를 보면서도 그 밑에 깊어 있는 뿌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는 자주 신속히 조그만 것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몰아가지고요. 이자에 복리에 키워가지고요. 이만큼 해가지고 뭐 환난 가운데 해서 그 도움을 건졌다고 뭐 특별하게 막 철야기도 40일 기도했다고 금식기도 했다고. 여러분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제가 아는 분인데 40일 기도에 아주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40일 기도 진짜 하세요. 저는 한 20일 근처까지 해봤는데 훨씬 일이 안 돼.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40을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 내 몸에 모든 게 축이 나가지고 이빨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제가 이제 80, 90 노인이 몸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혜롭게 40일 안 가고 한 끼만 금식하고 미리미리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에 대해서 회개의 지적을 알려주시는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할 때 과거에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저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잘못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현재에서 조금 뭐 감기 걸리고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애가 좀 아프고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유 자기 아들을 바친 부모한테 가가지고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감기가 좀 걸렸는가 봐요. 그 말 들을 때에 그 말이 고맙겠습니까? 머리에 피가 거꾸로 치솟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피 앞에 그 거룩한 희생 앞에 감히 우리의 추접한 것을 숟가락 얹지 맙시다. 그게 영적인 성숙이고 그게 말씀 깨끗이고 피 앞에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 거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자기 의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평생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많은 공로를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왜 그거를 받지를 못하니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의 지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거기 대해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서 안 됐으니까 알려주시는지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에와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는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고침과 회개를 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이 역사를 초래한 것을 그 있나 거기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는 것이 없이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언약궤를 거기 우리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우리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전부 자기는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슈퍼파워 저기 있는 아주 아주 큰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영험한 법궤만 가지고 와서 어떤 기도 잘하는 분만 가지고 와서 기도 한번 세게 해주고 그것이 그 힘을 빌리자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체험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경험도 하고 건물도 짓게 되고 역사도 하게 되고요. 기도생활도 있게 되고 성경공부도 있게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인이 얼마나 종교적 정서가 풍부합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의 불교는 세계 모든 불교보다 더 불교고 한국의 유교는 본산이 중국에서 안 하는 제사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 모든 기독교보다 더 열정적이라고 뭐든지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종교적 심성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심하고 말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은 점쟁이와 박수무당에게 가서 나는 가만히 있고 뭐라 그럽니까? 부적받고 나는 가만히 있고 거기 대해서 액땜하고 구판 벌리듯이요. 살풀이하듯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던 매체와 경험도 하나님 법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로 좋은 신앙적 유산들을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들을 취급하는 내 자세가 거기에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 매체와 경험들, 그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그것 자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드라큘라가 뭐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갖다 대고 갖다 들이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흔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얼마나 쉬운지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 공부도 기도 생활도 어떤 제자 훈련도 파워를 가져오는 매뉴얼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법궤의 역설입니다. 아이러니는 이스라엘이 법궤가 왔을 때 얼마나 땅이 흔들림만치 사기가 백배 충천했는데 바로 그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일치단결해서 전쟁에 더 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사람의 함성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거기 가까이서 위험물을 취급했던 관리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왜 엘리와 그 집안의 제사장들이 죽습니까? 왜냐하면은요, 벌 받아서 죽는다고 하기보다는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약에 상식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갖고 와서 왜냐하면은 법궤를 밖으로 갖다 들이내는 것은요, 법궤를 백성들이 해치지 않게끔 막아주었던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리고 핏불인 그 문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여러분 방사능 물질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거를 그냥 이걸 갖다 들이댄다고요. 사실은 이것은 죄의 벌이라기보다는 몰랐던 무지의 소치, 무시의 소치, 죄에 대한 피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이가봇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탄생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출산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까? 그런데 한 날에 남편과 시아주버니 그리고 하늘같이 믿었던 시아버지까지 시집 올 때는 명망가에 최고의 명망가에 시집 간다고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건데 와서 보니까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온 집안이 이 여자가 만약에 여자로서 행복이라는 것이 지 아무리 뭘 가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사방의 여자들이랑 바람둥이로 다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복이었겠습니까? 마음앓이 하다가 그래도 자식 하나 임신하고 나오면 마음을 붙일까 싶었는데 그까지 다 죽고 자기도 지금 목숨이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은 고아처럼 이 핏덩이를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세상에 덩그렁이 놓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 마음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그 달숨입니다. 호가 달숨인데 아줌마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낸 시집 경고한 새벽에서라는 그 시집에서 빨래라는 제목으로 그 시를 하면서 제 마음이 이게 엄마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학당 그 뒤에 나눔 질문의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내 추리닝 옆에 아들놈 추리닝을 넣는다. 인심 쓴 눈 대중으로도 석자 가웃 남진이나 될까 싶은 세월의 마디와 허리춤 바짝 틀어진 유전의 치수. 헐거워진 틀리처럼 낡아버린 내 바짓단 밖으로 춥게 터져나온 실밥들을 토닥이는 아들의 마른 다리. 초유도 먹이지 못한 유선이 찌르르 땡긴다. 내 속에서 나와 칭얼거리던 것이 나머지 생은 지가 다 걸어주겠노라는 듯 껄렁거리며 다 사가내린 어미의 발목을 툭, 툭. 저는 하나님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가는 그 어미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사무엘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한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봇은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제사장으로 집안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서는 예수를 그 제사장직의 완성자로 보내어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빠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휘장 가운데로 난 예수의 몸을 갈라서 당신의 아들을 이가봇으로 절망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이가봇에서 예수로 바뀌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롭게 난 산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과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50장, 통일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겠습니다.